요한일서 14번 메시지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여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2장 1절과 2절을 계속 살펴보기로 합시다. 1절에서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요한은 여기서 그의 자녀들, 즉 이 서신의 모든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그의 의도는 그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절에서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대신 죽으심은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이십니다. 사람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서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십니다. 그러나 이 화해 제물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조건적입니다. 예수의 피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 이 서신에서 요한의 글은 부드럽고도 섬세합니다. 수년 전 내가 처음 1장을 읽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요한이 2장 1절과 2절을 추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죄의 문제가 1장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므로 나는 2장에 있는 이 구절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이 구절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1장에 따르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졌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빛을 받으며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의 구속에 있어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과 2절이 지적하듯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소송을 돌보실 한 인격,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1장에서 예수의 피를 말하고 2장에서는 우리의 대언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대가로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소송 문제를 돌보시는 우리의 대언자, 즉 하늘에 속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시고 우리의 소송 문제를 돌보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과만 함께 계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라는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떠맡으신 우리의 소송 문제가 가정 문제, 즉 자녀들인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의 맏형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한 가족은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또한 의로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규제뿐 아니라 아버지의 징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무례히 행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질서가 있으신 분이므로 그분의 집은 응당 인간의 법정보다 훨씬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인 우리는 자주 버릇없이 행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며 가정의 규율을 어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맏형님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신 분으로서 주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올바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바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시어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깨끗게 하는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속과 깨끗게 함을 위한 그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속 문제를 돌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유업의 기본 요소인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며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얻는 영적 유업의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인 우리는 출생을 통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즉 인간 생명을 우리의 기본 유업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는 어떤 특별한 것도 우리의 인간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 그의 인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유업을 갖지 못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유업의 기본 요소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누림. 주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의 움직임은 교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이란 우리가 영접한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산물입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도들을 누리며 믿는 이들을 누리며 교회를 누리며 심지어 교회들도 누립니다. 이 모든 누림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좌우되는데 이 교통은 신성한 생명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았고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사도들과 믿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생활을 누린다 해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씻어버릴 수 있는 표면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죄는 우리를 속이고 정복하며 죽이려 합니다. 특히 내주하는 죄는 우리의 교통을 손상시킵니다. 만일 우리의 교통이 죄로 인해 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잃습니다. 또 사도들에 대한 누림과 믿는 이들에 대한 누림과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도 잃습니다. 달리 말해서 일단 우리가 교통을 잃으면 우리의 영적 유업 전체에 대한 누림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실상 불신자들처럼 되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갖지 못했으므로 사도들과 믿는 이들과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도들과 믿는 이들과 교회들을 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누림입니까?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곧 우리의 교통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교통이 깨질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도들과 믿는 이들과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에 관해 합당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성한 예비하심들. 예수의 피와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비록 우리가 거듭남으로 신성한 생명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시인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안에서 신성한 비달이 있음으로써 어떤 일에 있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릇되었다는 것을 느낄 적마다 반드시 우리는 죄들을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께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인간의 아버지가 회개하는 자식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의 오점을 씻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장 7절에서 요한은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예비하심으로서의 피를 갖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에 따르면 피의 깨끗해 함은 현재적인 것이요 계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깨끗게 해줍니다. 피의 예비하심은 늘 유용하며 그 피의 씻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 피는 언제나 우리가 그 예비하심을 누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의도임을 가리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여 저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저를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교통 안에 보존하소서. 주여 언제나 저를 죄에서 구출하소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피의 예비하심은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허물의 모든 오점들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시며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 1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룬 다음에 2장에서 요한은 신성한 예비하심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뿐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도 포함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신 이분은 지금 우리의 소송 문제를 돌보고 계시는 하늘에 속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자격을 갖추신 이유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 즉 아버지에 대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서 요한은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신 분이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 사이의 교통은 깨어집니다. 더 나아가 평강도 없어지고 그 대신에 혼란만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깨달은 자녀들은 아버지께 자백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는 피는 이미 예비되었고 아버지 자신은 용서하는 데 신실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데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화평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깨끗게 하심이 있는 한 화평도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진정되시고 화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해 제물이 되시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정생활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종종 가족 가운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가령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득죄했다면 화평이 사라지고 이제 그 가정에 소란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잘못을 자백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는 아직 완전히 달콤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들과 아버지에게 말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제 다 괜찮다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단다 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자백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머니가 화해, 즉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화평이 회복됩니다. 교통의 회복.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씻는 피와 우리의 죄사함과 깨끗해함을 위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봅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는 자백을 통해서 피의 깨끗해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하심과 깨끗해하심을 통해서 해결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분이십니다. 진정시키는 분으로서 그분은 관련된 모든 이들, 즉 아버지와 자녀들을 기쁘고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 즉시 우리는 교통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이 구절들에 묘사된 그림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성한 예비하심들, 깨끗게 하는 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대언자, 화해 제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라는 예비하심을 갖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그분의 피와 우리의 대언자요 화해 제물이신 그분 자신의 예비하심을 갖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서 교통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예비하심의 효능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 우리의 죄사함과 깨끗해 하심을 위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언자요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요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화평을 갖게 되며 그분과 교통을 누립니다.